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존 볼튼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정의용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오늘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어제 미 ABC 방송에 출연해 11일 오전 한국 측 카운터파트와 북한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며 북한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과 관련해서도 이야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 등과 관련해 북한과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아는 바 없다고 답하면서 한국이 북한과 논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정의용 실장과 볼튼 보좌관의 통화 계획과 관련해 한미 양국 NSC 간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볼튼 보좌관과 정의용 실장 간의 전화통화가 이루어지면 양측은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동향과 이에 따른 대응 방안, 2차 미북 정상회담 후속 대책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인도네시아 여성이 오늘 석방됐습니다. 말레이시아 검찰은 이날 김정남 살해 혐의로 기소된 인도네시아 여성 시티 아이샤 씨에 대한 공소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말레이시아 사알람 고등법원은 아이샤 씨를 석방했습니다. 검찰의 공소 취소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현지 언론은 말레이시아 법무장관이 인도네시아 법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번 소송과 관련해 제기한 우려와 양국 관계를 고려해서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이샤 씨는 석방 직후 오늘 아침에 석방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놀랍고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함께 기소된 베트남 여성 도안 티 흐엉 씨에 대한 재판은 계속 진행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흐엉 씨 역시 공소가 취소돼 석방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에티오피아 항공이 탑승객 157명이 사망한 여객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 자사의 보잉 737 맥스 8 운항을 중단시켰습니다. 에티오피아 항공 대변인은 오늘 사고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안전을 위한 예방조치 차원에서 해당 기종 넉 대의 운항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에티오피아에서는 어제 승객과 승무원 157명을 태우고 케냐 나이로비로 향하던 에티오피아 항공 소속 보잉 737 맥스 8이 이륙 6분 만에 추락해 탑승객 전원이 숨졌습니다. 에티오피아 당국은 현재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사고 여객기는 추락 직전 급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며 요동쳤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당국은 오늘 자국 항공사들의 추락한 에티오피아 항공 여객기와 같은 기종인 보잉 737 맥스 8의 운항을 오후 6시까지 잠정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워싱턴 VOA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오늘 이라크를 공식 방문했습니다. 이란 대통령실은 로하니 대통령이 오늘부터 사흘 동안 이라크를 공식 방문한다며 방문 목적은 양국 관계 강화라고 밝혔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출국에 앞서 이란과 이라크의 관계는 특별하다며 이란 정부와 국민은 언제나 영내 이웃을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방문 첫날 바르암 살리 이라크 대통령과 압델 압둘 마흐디 총리 등과 회담했습니다. 이란 관영 통신은 양국이 로하니 대통령의 공식 방문 기간 에너지와 교통, 농업, 보건 분야 등의 협력 협정을 체결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정부 고위 관리는 언론에 이라크는 이란이 미국의 부당한 제재를 우회할 수 있는 통로라면서 이번 방문이 이란 경제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군의 지원으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와 전투를 벌이고 있는 시리아 민주군 SDF가 바구주에서 IS에 대한 군사작전을 재개했습니다. 바구주는 시리아 내 IS의 마지막 거점입니다. SDF 대변인은 IS 잔당들에게 예고한 투한 종료 시점인 10일 오후 6시 공격을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IS 진영 안에서 민간인 움직임은 더는 포착되지 않았다고 SDF 측은 설명했습니다. 영국의회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브렉시트의 방향을 결정할 표결을 이번 주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영국 하원은 내일 테레사 메이 총리와 유럽연합이 마련한 브렉시트 수정 합의안에 대한 2차 승인 투표를 실시합니다. 앞서 하원은 지난 1월 브렉시트 승인 투표에서 합의안을 부결시킨 바 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북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의 최근 움직임과 관련해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추측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차례의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북한은 불법 무기 프로그램 폐기를 위한 구체적 행동이 전혀 없다며 최대 압박을 지속해야 한다고 코리 가드너 상원 의원이 말했습니다.
Two leader summits later, Pyongyang still has taken no concrete, verifiable.
미국과 북한은 합의 없이 끝난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도 한동안 대화의 접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미국의 전 국무부 외교관리가 밝혔습니다.
Reintroduce and it became no. We cannot move.
내일 북한 지역의 날씨입니다. 평안도와 함경도 지역은 낮까지 곳에 따라 비나 눈 내리겠습니다. 오후부터는 가끔 구름만 많겠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4도, 낮 최고기온은 영상 4도에서 12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1에서 3미터,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북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의 최근 복구 움직임과 관련해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추측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3차 정상회담에 열려있지만 경제 제재라는 지렛대가 있는 만큼 북한과의 협상에서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노이 정상회담 직후 잇따라 미 주요 방송에 출연해 노딜 회담의 성과를 역설했던 존 볼튼 국가안보 보좌관. 10일에는 ABC 방송 디스위크에 나와 최근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과 관련해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추측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많은 것들을 봐왔고 끊임없이 관찰하고 있으며 북한에서 항상 많은 활동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특정 상업 위성 사진이 보여주는 것에 대해 추측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발언은 북한이 조만간 미사일이나 위성 발사를 재개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답하면서 나왔습니다. 최근 미국 언론과 민간 연구소 등은 상업 위성 분석 결과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에서 재건 활동이 포착됐으며 산음동 미사일 연구단지에서도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볼튼 보좌관은 미국 정부는 북한의 관련 동향을 관찰하기 위해 많은 재원과 노력을 확대한 만큼 상업 위성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예단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다만 김정은이 이런 방향으로 나간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꽤 실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는 것을 좋은 신호로 느낀다고 누누이 말해왔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발언을 김 위원장이 빅딜,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설득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사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북한의 확산 게임의 그 무엇도 자신을 더는 놀라게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의 현재 입장과 목표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우호적인 방법으로 왜 회담장을 나왔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어떤 합의를 맺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지 않으며 바른 합의를 맺길 원하며 하노이에서 김 위원장에게도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한편 볼튼 보좌관은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과 관련해 북한 측과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아는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한국이 북한과 얘기했을 가능성은 있다면서 11일 한국 측 카운터파트와 논의할 예정이며 이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2차 정상회담 당시 동창리 등의 동향을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정보 상황에 대해선 답하지 않겠다면서도 미 정보 당국이 북한을 매일 주시하며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대통령의 제안에 동의할 가능성에 대비해 북한에 대해 최대한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하며 북한의 이행을 검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다시 만날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아무 일정도 정해지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3차 정상회담에 열려 있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또 북한이 비핵화한다면 경제 잠재력이 엄청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비핵화 정의에 대해서도 강조했습니다. 고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 재처리 역량을 포함한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과 탄도미사일 폐기는 물론 미국은 생화학 무기와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 제거도 처음부터 포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주한미군과 한국, 일본에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문서를 김 위원장에게 건넸다고 설명했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북한이 원하는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도 분명히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 대통령이 저지른 실수를 피하려고 하며 그 가운데 하나가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 조치라는 술책에 넘어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김 위원장이 원하는 것은 경제 제재 완화나 해제이고 이를 얻기 위해 핵 프로그램의 일부를 포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선언적 수준이거나 상당한 부분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제재 완화가 북한에 주는 혜택이 부분적 비핵화가 우리에게 주는 이익보다 훨씬 크다며 이것이 지난 정부에서 취한 단계적 비핵화 조치가 불가피하게 북한의 이익을 위해서만 작동했던 이유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25년 이상 비핵화를 하지 않았다고 상기시켰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그러나 지금 경제 제재는 북한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면서 지렛대는 북한이 아닌 미국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위기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재개해 협상의 판을 깰지 그 여부가 핵심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장거리 로켓이나 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한 북한의 움직임, 지금 얼마나 구체적인 건가요?
예, 장거리 로켓 발사 시설인 동창리 서해 발사장은 언제든 정상 가동이 가능하게 복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또 평양 외곽의 산음동 미사일 종합연구단지에서는 차량 움직임이 빈번하고
네.
선로에 열차가 정차돼 있는 것이 포착됐습니다.
네.
하지만 발사와 관련한 움직임으로 보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물론 결정은 김정은 위원장의 정치적 결단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상업위성으로 촬영된 움직임인 거죠? 그런데 이것으로 시험 발사 여부를 판단한 것은 좀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상업위성 사진은 해상도가 낮고요.
예.
또 건물 내부 움직임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과거 언론 등의 관측이 빗나간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존 볼튼 백악관 보좌관이 특정 상업위성 사진이 보여주는 것에 대해 추측하지 않겠다면서 언론 보도에 신중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직 급박한 움직임이 포착된 건 없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네네. 뭐 장거리 로켓이나 미사일 발사 움직임이 아니더라도 이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미국과 북한의 어떤 협상 전망 상당히 어두워진 것으로 보이죠?
무엇보다 미국의 입장이 상당히 강경해졌습니다.
예.
미국의 일부 언론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전부 아니면 전무식 접근법으로 돌아섰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네.
북한이 그동안 요구해온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 해법과는 확연하게 대비되는 방식입니다.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로 끝난 것도 전부 아니면 전무식 빅딜 주장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미국이 비핵화의 개념을 상당히 확장했다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까?
맞습니다. 볼튼 보좌관이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서 오랫동안 주장해온 내용들이 미국의 공식 입장이 된 상태입니다.
네.
핵무기와 핵물질, 주요 부품 외에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모든 미사일, 그리고 생화학 무기 등 다른 대량 살상 무기도 제거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래식 무기를 제외한 사실상 모든 무기 프로그램이 폐기 대상입니다. 북한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며 일찌감치 일축했던 요구사항입니다.
네네. 자, 상황이 이렇게 되면요. 미국과 북한의 협상이 다시 열리기, 재개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예, 미국이 선 비핵화 후 제재 방침을 고수하는 한 북한은 협상을 거부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자신들의 핵심 관심사가 관철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동창리와 산음동의 움직임은 미국에 대한 강한 반발과 불만의 표시로 보입니다.
네.
이 때문에 실무 협상이든 고위급 회담이든 양측 간 대화제계는 당분간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일부에서는 강경파인 볼튼 보좌관이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를 제치고 대북협상에 주도권을 잡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미국과 북한 양측에서 어떤 좀 긍정적인 신호는 아예 없는 상황인가요?
이 없지는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개인적 관계를 강조하면서 추가 회담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예.
북한 역시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첫 공개 발언에서 경제 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강조한 점이 주목됩니다. 경제 발전과 인민생활 향상보다 더 절박한 임무는 없다는 김 위원장의 발언은 병진 노선을 폐기하고 경제 발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목표가 변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네, 그것이 북한이 그 장거리 로켓이나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로 해석해도 될까요?
이에 대해서는 누구도 단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북한이 비핵화 협상 파기에 전적인 책임과 미국의 강경 대응을 감수하면서 도발 재개로 방향을 틀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미국뿐 아니라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도 뒤로 되돌리고 국제적 고립을 더욱 심화할 것이 분명합니다. 북한은 그보다는 미국의 요구 내용이 달라질 때까지 대화를 거부하면서 상황을 관망할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코리 가드너 미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은 두 차례의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북한은 불법 무기 프로그램 폐기를 위한 구체적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최대 압박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남북협력을 진전시키는 데 몰두하고 있다며 한국도 최대 압박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드너 의원은 하노이 회담에서 대북제재 전면 해제를 대가로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겠다는 북한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시설 전면 폐기 합의였더라도 재앙적 결과였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rading the Yongbyon complex, even if we could agree on what constitutes the extent of the complex, for the entirety of the international sanctions regime against Pyongyang would have had a disastrous outcome.
가드너 의원은 7일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주최한 2차 미북 정상회담 관련 포럼에서 북한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리를 뜬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은 옳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회담 결렬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고 선의를 갖고 회담에 들어갔지만 회담 전 어떤 기초 작업이 이뤄졌다 하더라도 김정은 아래에 있는 관리들의 생각 또는 예상은 김정은이 실제 하는 행동과는 다른 것 같다고 말할 것이라며 이것이 도전 과제인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이제 이 점을 알고 북한 정권이 현 상태에서 몹시 끔찍스럽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북핵미사일 실험 중단에도 불구하고 북핵 위협이 여전하다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hile there has been no missile or nuclear testing for 15 months, North Korea still remains a nuclear threat to the United States and our allies.
15개월 동안 핵실험 또는 미사일 시험이 없었지만 북한은 여전히 미국과 우리 동맹국들에게 핵 위협으로 남아있으며 이는 최근 미 국가정보국장이 발표한 세계 위협평가에서도 확인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두 차례의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미국법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이 요구하는 핵미사일과 생화학 무기 프로그램 가운데 어떤 것이라도 폐기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행동을 여전히 조금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Two leader summits later, Pyongyang still has taken no concr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actions to dismantle even an iota.
북한은 오히려 이런 민감한 외교적 협상들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불법 프로그램을 진전시키고 핵미사일 기반 시설을 개선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을 지적한 것으로 이는 북한이 얼마나 쉽고 빠르게 행동을 되돌릴 수 있는지 방증하는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하노이 회담 진행 도중에도 미국과 유럽 국가를 상대로 사이버 공격을 감행했다고 지적하며 북한 정권이 선의를 가지고 협상하거나 비핵화와 평화적 공존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협상하고 있다는 신호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행위는 김정은에게 심각한 문제라며 미국 법에 따르면 인권 개선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와 같이 이뤄져야 하는 또 다른 제재 해제 요건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협상 국면에서도 외교, 경제, 군사적 최대 압박을 계속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조했습니다. 가든 의원은 미국은 미국 법에 따라 북한과의 어떤 협상 목적도 북한 정권이 국제사회와 미국이 제시한 의무를 따르도록 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님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며 북한 정권이 이를 준수할 때까지 완벽한 제재 집행과 강력한 군사태세, 북한 정권의 체제 고립 등을 포함한 최대 압박 정책을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것은 트럼프 행정부와 그리고 특히 평양의 뚜렷한 행동 변화 없이 남북 협력 증진에 몰두하는 듯한 한국에 있는 친구들에게 보내는 나의 핵심 메시지였다며 한국이 북한의 최대 압박을 지속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That's been my main message both to the administration and especially to our friends in Seoul who seem especially eager to advance the cause.
이어 두 차례 미북 정상회담 이후 대북 제재가 느슨해졌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17년 3월 31일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 제재를 위반한 총 192건의 개인과 기관에 제재를 가했지만 싱가포르 회담 전후인 2018년 2월 이후 재무부가 지정한 추가 대북 제재 대상은 단 22건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즉시 최대 압박 캠페인을 늘려 제자리로 복원시켜야 한다며 대북 제재와 정책 강화법은 제재 대상을 계속해서 지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단순히 이를 승인하는 것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제재 강화를 위한 의회의 역할을 강조하며 대북 금수 조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제3국의 모든 개인과 기관의 세컨더리 보이콧, 즉 3자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의 대북 제재 강화 법안, 즉 리드 액트를 가까운 미래에 재상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번의 정상회담이 열려 구체적 결과는 없고 한국 경제의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북한의 형편없는 독재자의 정당성만 부여할까 염려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의 상원의원들은 북한이 미국과 대화 국면에서도 사이버 공격을 지속하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제재 부과를 촉구했습니다. 불법 선박 간 환적과 금융거래, 인권 유린 등 대북 제재 위반 사례도 주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밥 메넨데즈 의원과 동아태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은 최근 북한이 미국과 유럽 회사를 겨냥해 사이버 공격을 시도한 것이 사실이라면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원들은 8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북한 정권과 연루된 해커들이 최근 미국과 유럽 회사를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을 시도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연루자들을 파악해 대북 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뉴욕타임즈는 지난 3일 사이버 보안업체 메가피의 연구원들을 인용해 북한 정권과 연관된 해커들이 지난 18개월간 은행과 석유, 가스 회사 등 미국과 유럽 회사들을 해킹하려 시도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이런 사이버 공격은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진행되던 최근까지도 이뤄졌던 것으로 보도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기를 추구하려는 행정부의 노력을 지지하지만 법과 규정 변경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할 때까지는 미국법이 요구하는 대로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북한의 악의적 행동에 연루된 모든 개인의 제재를 부과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이버 공격 캠페인에 대한 행정부의 인지 여부와 인지 기간, 공격에 연루된 개인이나 기관, 그리고 북한 정부와의 연계성에 대해 답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이번 사이버 공격이 하노이 회담 도중 발생했는지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북한 정부 측에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북한의 행동에 대한 문제 제기 여부와 북한 측 반응, 향후 문제 제기 계획이 있는지 답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이버 공격 외에도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를 위반한 것으로 알려진 사례들에 계속 주시할 것을 촉구하며 여기에는 선박 간 불법 환적과 북한 정권을 대신하는 금융거래, 계속되는 북한의 인권 유린 행위가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국과 북한은 합의 없이 끝난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도 한동안 대화의 접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 국무부 외교관리가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북한의 비핵화가 가능하다는 미 정부 당국자의 최근 발언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조셉 윤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북한의 비핵화에 더 많은 진전이 이뤄지기 전에는 제재 완화의 여지가 없으며 영변 핵시설 폐기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하노이 정상회담을 통해 확실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This was reintroduced and it became no, we cannot move on sanctions until there is much more progress on denuclearization. Certainly, Yongbyon is not enough, you know?
윤 전 대표는 8일 워싱턴의 미국 평화연구소에서 미국 정상회담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이 같은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제재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미국보다 더 대화를 필요로 하지만 쉽게 미국의 대화 제의를 받아들일 수 없는 처지라고 설명했습니다.
Leader North Korean side is more desperate for talks. Remember, they have very difficult economic conditions. I mean, you've seen the reports of their food needs.
김정은이 하노이로 향하며 자국민들에게 경제 상황 개선을 약속했는데 결과물을 얻지 못한 채 돌아간 만큼 이는 분명히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윤 전 특별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내에 북한의 비핵화가 가능하다는 국무부 고위관리의 전날 발언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두 정상 간 합의문도 도출하지 못한 상황에서 비핵화 목표를 단기간 내에 달성하겠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데다 미국이 일괄 타결 방식의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상황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특히 북한은 미국의 적대적 의도 제거로 안전 보장이 이뤄지면 비핵화하겠다는 조건을 내걸고 단계적 조치를 요구하지만 미국이 이를 증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어서 협상은 교착 국면에 빠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Conditioned North Koreans their willingness to denuclearize based on security assurances, which is in turn based on removal of hostile.
토론회에 참석한 프랭크엄 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이 같은 접근법을 전부 아니면 전무를 가리키는 all or nothing 방식으로 규정하고 이로 인해 현재 미북 관계는 긴장으로 치닫던 지난해 초 분위기를 연상시킨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 일반 주민들의 의식 속에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질 공포가 깊이 각인돼 있다고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말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강제 송환된 탈북민들을 처벌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마스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해의 긍정적인 정세 변화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인권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어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40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지는 주민들에 관한 보고들이 계속 입수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공포는 매우 실질적이고 일반 주민들의 의식 속에 깊이 각인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보안성이 운영하는 구금시설에서 자행되는 고문과 학대가 폭넓고 조직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에서는 주민들에 대한 감시와 감독,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엄격한 통제도 광범위하다며 김 씨 일가와 정부, 집권당에 대한 비판적인 발언들은 용인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탈북자 강제 북송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중국에 수감돼 송환 위기에 처한 북한 주민 18명 이상의 사례들과 관련해 4건의 긴급 청원을 중국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그 같은 사례들이 더 많이 있을 것으로 의심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북한으로 송환된 탈북민들이 수감시설에서 고문과 성폭력 등 중대한 인권 유린을 당한다는 의혹도 계속 접수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다른 나라들은 탈북민들을 북한으로 강제로 보내지 말고 현장 난민으로 간주해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현재 진행 중인 비핵화, 평화에 대한 논의에 인권 의제가 포함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협상에 관여하는 나라들은 평화와 번영이 합의의 지속성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는 심각한 인권 상황을 간과할 수 없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되고 북한은 국제적 인권 약속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가시적인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북한 정부에 대해 주민들이 북한을 떠나거나 북한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근본적인 권리를 인정하고 송환된 주민들을 처벌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현재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인 6명을 석방하고 국제노동기구 가입을 고려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는 5월에 열리는 북한 인권에 관한 보편적 정리의 검토를 국제사회와 건설적인 인권 대화를 시작하는 기회로 이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 밖에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북한에 대한 국제 제재와 단독 제재로 인해 북한 내 인도적 활동이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것에 계속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11일 각국 정부 대표들과의 상호 대화에 참석해 지난 1년간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수령을 신비화하지 말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달라진 정보의식을 반영한 것이라는 지적과 인간적인 영도자 이미지를 강조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영권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국제사회에서 북한은 수령을 우상화하고 신격화하는 세습 독재 정권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지난 2014년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은 주민들에게 유년기부터 수령에 대한 공식적인 개인 숭배와 절대적 복종을 하도록 만드는 사상 교양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수령 신격화를 삼가야 한다는 발언을 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주 2차 당 초급 선전일꾼 대회에 보낸 서한에서 수령의 혁명활동과 풍모를 신비화하면 진실을 가리우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령은 인민과 동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인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는 영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발언을 놓고 북한 선전선동 방식의 긍정적 변화라거나 달라진 북한 인민들의 의식을 반영한 북한 정권의 고육책이 묻어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남대학교 극동연구소의 이물출 교수는 수령이 멀리 있는 친척 존재가 아닌 인민의 삶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선전선동 방식의 변화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시대의 수령은 완전히 신적인 존재니까 뭐 주민생활이 어떻게 되든 경제생활이 어떻게 되든 별로 신경을 안 쓴다. 그런 그 평가들이 있는 거거든요. 북한 주민들 사이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불신시키기 위해서 수령도 여러분하고 함께 있는 거고 경제생활과 주민생활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수령 그리고 자신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어떤 선전선동의 변화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김 위원장은 2017년 신년사에서도 능력이 따라서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자책 속에 지난 한 해를 보냈다고 말해 기존의 완벽한 수령 이미지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이런 발언이 나온 배경엔 달라진 북한 주민들의 정보 의식 수준이 반영됐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 북한실장을 지낸 김정봉 유원대 석좌 교수입니다.
전반적으로 우상화를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그 정보가 통제가 안 되니까 장마당이라든가 핸드폰이 뭐 600만 대가 되고 그래서 정보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민화 정책, 우상화 정책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는 할 수 없이 자기도 보통 사람과 같다. 그 대신 내가 니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니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인민적 지도자다. 이걸 부각시키려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큰 추세에서 내려오고 갑자기 나온 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김정은 정권이 출범하면서 인민의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겠다고 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고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의 대대적인 선전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없었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도 인민에게 솔직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북한학과 김석현 교수는 디지털 세대인 김정은 위원장의 의식도 변화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그 방식으로는 안 되는 거죠. 어쩔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디지털 디바이스를 가지고 많이 놀아봤던 이 젊은 지도자는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밑에 나이든 7, 80대의 그 보좌진보다는 그러니까 훨씬 더 이런 디지털 디바이스를 활용해봐서 자기도 아는데 이거를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못 막는다 하는 그 속성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김 교수는 하지만 이런 시도가 진정성 있는 선의의 변화라기보단 주민들의 눈과 귀를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현실 인식에서 나온 고육책으로 풀이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박형중 선임연구위원은 수령을 너무 과장해 숭배토록 했던 거품을 현실에 맞게 걷어내는 과정으로 진단했습니다.
이게 이제 더 이상 대중들한테 통하지 않는 시기가 된 거고 수준 향상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만드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 거품을 제거해야지 설득력도 더 높아지는 거니까 너무 황당하면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수행 형상이 현대화된다고 하더라도 그 기본적인 메시지, 수령을 절대화하고 수령의 절대 복종하고 수령이 하는 결정은 모두 다 옳고 수령이 하는 대로 하면 승리한다라는 식의 그런 핵심 메시지는 변하지 않을 것 같은데.
실제로 북한의 주요 매체들과 직장 단위, 인민반, 학교에서는 모두 김 씨 일가에 대한 위대성 찬양과 인민교양 사상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오랫동안 인도적 지원 활동을 하는 중국 내 복수의 소식통은 최근 VOA에 지난해부터 직장 단위로 사상 교육 시간을 크게 늘리고 시도 때도 없이 외우는 걸 강조해 인민들의 불만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간적으로 다가서려는 김 위원장의 시도는 주민들에게 강압적인 관리들과는 다른 신선한 인상도 줄 수 있다고 김석현 교수는 지적합니다.
학교 교사나 간부들이 하는 얘기는 정말 고리타분한 얘기만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그래도 원수님은 가끔 가다가 이렇게 그 현실적인 얘기를 하니까 원수님의 풍모가 돋보이지 않나요? 북한 주민들이 그동안 그 훈련돼 온 방식 있잖아요. 또 당연히 무오류의 수령님으로 칭찬을 할 거로 생각을 했는데 저런 그 인간적인 풍모를 보여주는 거예요. 역시 희망을 걸어볼 만해 좀 기다려볼까? 이런 생각이 들 거라는.
일각에선 교과서에서도 김정은 정권 출범 초기까지 유지됐던 우상화 내용이 줄고 실용적으로 지도자의 능력을 강조하는 내용이 느는 추세라고 지적합니다. 이물출 교수입니다.
과학기술이나 이런 실용적인 교육이 지금 굉장히 강조되고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 그런데 과학교육, 뭐 실용교육이 강조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수령을 우상화하는 그 내용하고 자꾸 이제 이게 충돌이 되는 부분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도 최소한의 우상화는 유지하면서도 점점 그 실용을 강조하는 과학기술을 강조하는 그런 방향으로 사상교육들이 많이 바뀌고 있죠, 지금.
하지만 기존 김 씨 일가에 대한 숭배 교양이 남아있는 한 수령 신격화 사업이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태용호 전 북한 주재 연구공사는 10일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김 위원장의 서한은 수령의 신비화에 반대하면서도 선전선동 교양의 핵심은 김 씨 일가에 대한 위대성 교양임을 강조하는 모순된 대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태전 공사는 위대성 교양은 결국 수령을 신비화하라는 것이며 이런 모순된 지시가 선전선동 분야 일꾼들에게 혼란을 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수령을 신비화하지 말라는 건 긍정적이지만 김 씨 일가에 대한 위대성 교양이 당의 기본 과업으로 있는 한 김 씨 일가에 대한 신격화와 우상화 사업은 없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뷰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 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향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에티오피아 항공 소속 보잉 737 맥스 8 여객기가 어제 10일 이륙 직후 추락해 탑승객 전원이 숨졌습니다. 에티오피아와 중국 당국은 자국 항공사에 즉각 해당 기종의 운항을 잠정 중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또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집권 후 처음 이라크를 공식 방문했고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자금 86억 달러를 포함한 2020 회계연도 예산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네. 자, 에티오피아 항공기 추락 소식부터 볼까요?
네, 어제 10일 오전에 이 동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 아바바에서 출발해서 케냐 나이로비로 향하던 에티오피아 항공 보잉 737 맥스 8 여객기가 이륙 직후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네네. 이 사고로 탑승했던 승객과 승무원 157명 전원이 숨졌습니다.
네, 뭐 적어도 30여 개 나라의 그 탑승객들이 국적의 탑승객들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신원이 어떻게 나온 게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사고기에는 30여 개국 승객이 탑승했습니다. 케냐인 30여 명, 캐나다인 18명, 네. 에티오피아인 9명, 미국과 중국인이 각각 8명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국인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비 아흐메드 에티오피아 총리는 정부를 대신해 유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전했습니다.
네, 항공기가 운항될 때는 어느 것보다 안전점검이 철두철미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왜 이런 사고가 났을까요?
네, 아직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사고 비행기는 이륙한 지 6분 만에 교신이 끊어지면서 네. 남동쪽 방향 비쇼프트 부근에 추락했는데요. 현재 조사관들이 사고 원인에 대한 증거를 찾기 위해서 기체 잔해를 수습 중인데요. 블랙박스가 회수됐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기체 잔해와 승객들 소지품, 시신 등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네. 사고 현장은 참혹한 모습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 자, 몇몇 나라들이 이번 사고기와 같은 기종의 여객기 운항을 중단하기로 했다죠?
네, 에티오피아 당국이 사고 발생 바로 다음 날 보잉 737 맥스 8 기종의 운항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직 사고 원인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추가적인 안전 예방의 일환으로 이런 조처를 취하기로 했다는 설명인데요. 아프리카 최대 항공사인 에티오피아 측은 이 해당 기종을 넉 대 더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중국도 역시 사국이 같은 기종의 여객기 운항을 중단하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민항국이요. 11일 홈페이지를 통해서요. 이날 오후 6시까지 동일 기종의 상업 운항을 중단할 것을 각 항공사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민항국은 이 공문에서요. 인도된 지 얼마 되지 않은 항공기가 이륙 단고에 대해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번 사고가 조종 미숙이나 정비 불량이 아닌 기체 결함에서 비롯됐다는 가능성을 내비친 겁니다.
네, 중국 항공이 항공사들이 해당 기종을 많이 갖고 있습니까?
예, 중국 항공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보잉 737 맥스 8은요. 총 96대라고 중국 언론이 전하고 있는데요.
네네.
중국 남방항공이 24대, 중국 국제항공 15대, 하이난항공과 상하이항공이 각각 11대, 그리고 샤먼항공이 10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일각에서는 아직 사고 경위가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중국 정부가 즉각 조치를 취한 것과 관련해서요. 최근 무역전쟁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미국 정부에 대한 일종의 시위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보잉 737 맥스 8 여객기. 미국 보잉사가 아주 야심차게 내놨던 신형 비행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보잉 737 여객기라고 하면은 여객기의 대명사죠.
네네.
항공업계의 절대 강자로 오랫동안 군림해 왔는데요. 이번에 추락한 보잉 737 맥스 8은요. 기존의 보잉 시리즈 엔진을 개조해서 보잉사가 야심차게 내놓은 최신형 비행기입니다.
네네.
하지만 몇 달 전에도요, 보잉 737 맥스 8 기종 여객기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 기종 여객기의 안정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 사건인데 그때는 바다에 추락을 했었죠?
네, 지난해 10월 말이었는데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공항을 이륙한 보잉 737 맥스 8 여객기가 이륙한 지 11분 만에 자바해에 추락해서 탑승객 189명이 모두 숨졌습니다. 아직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네, 불과 5달도 채 안 돼서 또다시 이런 대형 비행기 참사가 발생하는 바람에 뭐 국제사회의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나온 케냐의 우후루 케냐타 대통령은 트위터에요. 탑승객과 모든 가족, 동료들을 위해 기도한다면서 애도를 표했습니다.
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도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에티오피아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고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고요.
네.
주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 등 세계 각국 정상들도 속속 애도를 표하고 있습니다. 유엔 직원들이 19명 탑승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안토니우 구테어스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 직원들을 비롯해서 사고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전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이라크를 방문했습니까?
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오늘 11일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를 전격 방문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이 이라크를 공식 방문한 것은 2013년 8월 집권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로하니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이라크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2016년 이라크를 공식 방문하려고 했다가 불분명한 이유로 돌연 취소된 바 있었습니다.
네. 다소 뜻밖의 행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 이라크와 이란 오랫동안 적대 관계를 계속해 오지 않았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라크와 이란 1400km 국경을 맞대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종교적으로 오랜 앙숙 관계였습니다.
네네.
지난 1980년에는요. 이라크 사담 후세인 정권이 이란을 침공하면서 8년간 전쟁을 벌인 적도 있었는데요.
네.
하지만 사담 후세인 정권 몰락 후에 일부 개선 조짐을 보이다가 최근 몇 년간 이란이 이라크 정부를 도와서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준동한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 격퇴에 나서면서
네.
양국 관계가 다소 개선됐습니다.
예. 이란이 왜 이라크의 IS 격퇴전을 도우는 겁니까?
네, 이란은요 이슬람의 두 주요 종파의 하나인 시아파의 맹주고요. 이라크의 경우 사담 후세인 순위파 정권이 몰락하고 들어선 현 정부가 시아파 정부입니다.
예.
이런 가운데 또 다른 이슬람 주요 종파인 순위파 급진 세력인 IS의 공격으로 이라크가 국가적 위기를 맞게 되자 이란이 자국 병력 5천여 명을 파병해서 이라크를 도운 겁니다.
아.
특히 이란 시아파 민병대의 활약이 컸는데요.
네네.
이란은 시아파인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정부도 돕고 있습니다.
자, 로하니 대통령 이번에 이라크를 방문하는 목적은 뭔가요?
네, 이란 관영 이르나 통신은요. 로하니 대통령이 사흘간 이라크를 방문하는 동안 에너지, 교통, 산업 등 분야에서 공동 합의문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실제로 로하니 대통령은 이번 방문에 대규모 경제 사절단을 대동했는데요.
네.
이란의 한 고위 관리는 로이터 통신에 이란에게는 이라크가 미국의 부당한 제재에 맞서는 우회 통로라면서 이번 방문이 이란 경제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부당한 제재라는 게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015년 이란이 주요 6개 나라와 체결한 이란 핵 합의 이후에도 비밀리에 핵 개발을 계속해왔다면서 석유, 금융 부분과 자동차, 금, 귀금속 품목 등에 대한 경제 제재를 복원시켰는데요.
그랬죠?
이란은 미국이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나머지 핵 합의 국가들에게 합의 이행을 촉구해왔습니다. 현재 독일과 프랑스, 영국, 유럽연합은요. 미국의 제재를 우회할 특수법인 인스텍스를 출범시킨 상태인데요. 이란은 이 정도 조치로는 부족하다면서 불만을 제기해왔습니다. 로이드 통신은 로하니 대통령이 이런 이라크 방문을 통해서 미국과 주변국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다고 풀이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국내 소식 보겠습니다. 자, 트럼프 행정부가 2020년도 회계연도 예산안을 내놓는군요.
네, 내년에 미 연방정부가 쓸 돈을 의회에 요구하는 2020 회계연도 예산안을 오늘 11일 공개합니다.
네네.
이 나라의 빚을 줄이기 위해서 지출 감축에 초점을 맞춘 예산안이다라고 백악관 관계자가 어제 언론에 설명했는데요.
네.
이 심의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 소속 정당인 공화당과 야당인 민주당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예. 심의 과정에서부터 이렇게 이 여야의 공방이 예상되는 이유가 뭘까요?
네,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세우는 자금이 거액 포함됐기 때문인데요. 86억 달러를 배정한 것으로 백악관 측에 설명했는데요.
예.
장벽을 세우자는 공화당과 그럴 수 없다는 민주당의 입장이 이전부터 팽팽하게 맞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때문에 예산 처리를 못해서 지난 연말 이후 35일 동안 연방정부가 부분 업무 정지인 셧다운이 되는 사태를 빚기도 했는데요. 역사상 최장기 셧다운이었죠.
예. 그런 사태가 빚어졌던 그 이유가 국경 장벽 갈등이었는데 이게 다시 벌어질 거라는 얘기군요.
예,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올해 예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요청한 57억 달러 규모 장벽 건설 자금을 거부했습니다.
그렇죠.
결국 배정된 금액은 13억 7,500만 달러였는데요. 원래 요청한 금액의 4분의 1도 못 미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 예산안에 훨씬 더 많은 액수를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를 한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 장벽 건설 자금을 86억 달러로 잡았으니까요. 올해 배정된 13억 7,500만 달러 정답의 6배가 넘습니다.
그런,
예, 내년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라고 주요 매체들이 풀이하고 있는데요. 이번 예산안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정책 강화에 대한 유권자들과의 약속을 지킨 근거가 될 것이다 라고 정부 당국자가 로이터통신에 밝혔습니다. 네, 네.
국경 장벽 건설 자금 86억 달러를 지금 편성을 했고 또 다른 예산안들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네, 이민 세관 요원들과 국경 통제 인력을 늘리는 자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민주당은 이 부분도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지출 감축에 초점을 맞춘 것이 2020년 회계연도 예산안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돈을 쓰는 내용만 담겨 있는데요.
예, 지출 감축은요. 복지 교육 분야에 반영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표적으로 대학생 학자금 지원 예산을 상당히 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의료 지원 프로그램인 메디케어나 사회보장연금 예산도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발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자, 트럼프 행정부가 지출 감축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 뭐 나라 빚이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국가 부채가 2조 달러 이상 증가했는데요. 누적액이 22조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산 당국은 연 5% 이상 지출 감축을 목표로 하는 15년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통해서 오는 2034년까지 균형 예산을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산안 줄이는 근데 외교라든지 뭐 대외 정책 이런 분야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외교 대외 정책 예산은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출 감축은 대부분 미국 내 사업에 쓰이는 자금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네.
방위 활동과 군인 복리 후생에 쓰일 국방부 예산도 감축 대상이 아니라고 당국이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네. 자, 새 예산안에 대한 의회 반응 중요할 것 같네요.
예, 국경 장벽 자금 때문에 민주당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척 슈머 민주당 상원 대표가 어제 공동 성명을 냈는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의 원하는 86억 달러 장벽 예산에 배정하는 일은 없을 거다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정부 예산안대로 하면 필수 사업에 대한 지출 감축 때문에 미국의 안전이 저해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예, 트럼프 예산안은 예측했던 대로 위험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향희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 지역 오전에 흐리고 한때 눈 내리는 곳이 많겠고 오후에는 곳에 따라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0도, 낮 최고 5도, 신의주 아침 기온 0도, 낮 기온은 6도입니다. 강계 지역 아침 최저 영하 3도, 낮 기온은 영상 3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 지역 오전에 구름 많거나 흐리고 오후에는 맑거나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개성의 아침 최저는 1도, 낮에는 8도, 사리원 아침에는 영하 1도, 낮 기온은 5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함경남북도 지역 오전엔 흐리고 눈이 내리겠고 오후에는 대체로 구름 많고 바람이 강하게 붑니다. 청진과 삼봉 지역 하루 종일 흐리고 비나 눈 내리겠습니다. 해상은 동해상이 구름 많고 먼바다는 오후에 가끔 비나 눈 내리겠고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1에서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3월 11일 월요일 VOA 저녁 방송 순서를 모두 마칩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존 볼튼 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과 정의용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오늘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언론은 정의용 실장이 볼튼 보좌관과 통화하고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동향에 따른 대응 방안과 함께 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에 따른 후속 대책을 협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정의용 실장은 앞서 지난 주말 비공개로 중국을 방문해 양재추 중국 외교 담당 정치국원과 만나 북한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는 정 실장의 방중 여부에 대해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볼튼 보좌관은 어제 미 ABC 방송에 출연해 11일 오전 한국 측 카운터파트와 북한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며 북한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과 관련해서도 이야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인도네시아 여성이 오늘 석방됐습니다. 말레이시아 검찰은 이날 김정남 살해 혐의로 기소된 인도네시아 여성 시티 아이샤 씨에 대한 공소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말레이시아 샤알람 고등법원은 아이샤 씨를 석방했습니다. 검찰의 공소 취소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현지 언론은 말레이시아 법무장관이 인도네시아 법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번 소송과 관련해 제기한 우려와 양국 관계를 고려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이샤 씨는 석방 직후 오늘 아침에 석방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놀랍고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함께 기소된 베트남 여성 도안티 흐엉 씨에 대한 재판은 계속 진행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흐엉 씨 역시 공소가 취소돼 석방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에티오피아 항공이 탑승객 157명이 사망한 여객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 자사의 보잉 737 맥스 8 운항을 중단시켰습니다. 에티오피아 항공 대변인은 오늘 아직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안전을 위한 예방조치 차원에서 해당 기종 넉 대의 운항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에티오피아에서는 어제 승객과 승무원 157명을 태우고 케냐 나이로비로 향하던 에티오피아 항공 소속 보잉 737 맥스 8이 266 6분 만에 추락해 탑승객 전원이 숨졌습니다. 에티오피아 당국은 현재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사고 여객기는 추락 직전 급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며 요동쳤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당국은 오늘 자국 항공사들의 추락한 에티오피아 항공 여객기와 같은 기종인 보잉 737 맥스 8의 운항을 오후 6시까지 잠정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워싱턴 VOA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오늘 이라크를 공식 방문했습니다. 이란 대통령실은 로하니 대통령이 오늘부터 사흘 동안 이라크를 공식 방문한다며 방문 목적은 양국 관계 강화라고 밝혔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출국에 앞서 이란과 이라크의 관계는 특별하다며 이란 정부와 국민은 언제나 영내 이웃을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방문 첫날 바르함 살리 이라크 대통령과 압델 압둘 마흐디 총리 등과 회담했습니다. 이란 관영 통신은 양국이 로하니 대통령의 공식 방문 기간 에너지와 교통, 농업, 보건 분야 등의 협력 협정을 체결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군의 지원으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와 전투를 벌이고 있는 시리아 민주군 SDF가 바구주에서 IS에 대한 군사작전을 재개했습니다. 바구주는 시리아 내 IS의 마지막 거점입니다. SDF 대변인은 IS 잔당들에게 예고한 투항 종료 시점인 10일 오후 6시에 공격을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IS 진영 안에서 민간인 움직임은 더는 포착되지 않았다고 SDF 측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민간인이 완전히 철수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언론은 전했습니다. SDF는 이날 바구주 내 IS 진영에 전투기와 드론 등을 이용해 공습을 전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 의회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브렉시트의 방향을 결정할 표결을 이번 주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영국 하원은 내일 테레사 메이 총리와 유럽연합이 마련한 브렉시트 수정 합의안에 대한 2차 승인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영국 B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5840, 9800, 1157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